여러분은 지금 하나이시 학교에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시리즈 우리는 기도합니다 시리즈를 통해서 지난 네 번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행복한 파국을 바라는 간절한 공동체 기도라는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흔들림 속에서도 평안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히스기야의 병을 통해서 아픔에 멈추지 않고 치유를 간구하는 기도 그리고 2주 전에 한나의 인생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울음이 아니라 웃음과 기쁨을 간구하는 기도를 배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겨자씨에서도 함께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바랐던 대로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탈바꿈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기가 제 설교에 응답하는 걸로 알고 그냥 계셔도 괜찮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시리즈의 설교를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인생이 계속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배 타보셔서 저는 배 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뭐 낚시, 고깃배 뭐 이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 배에 타서 아주 흔들리고 흔들려서 계속 토하고 토하면은 정말 뭐가 남아있는 게 싶을까 그러한 순간에도 사람이 몸이 신기한 게 계속 뭐가 올라오는 거죠. 예,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고통을 통해서 무엇인가 더 남아있는 게 있을까 싶은데도 계속 흔들리는 게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이 있을까 싶은데도 더 큰 아픔의 파도가 몰려오고 다가오기도 하고 더 나올 눈물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디선가 정말 신기하게도 슬픔의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기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술을 열어서 한마디도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내가 기도할 것도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를 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남는 것은 탄식입니다. 정말로 기도할 수 있을까?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성경에 보면은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인데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는 그러한 구절로 끝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을 수 있다면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구절은 내가 기도합니다 라는 그러한 구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기도해야 할 입술에서 탄식만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내가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탄식만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 이 말씀부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식만 나오는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탄식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렵고 탄식 속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지만 탄식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우리는 오늘 욥의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욥기의 시작은요, 욥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괜찮은 사람, 신실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가면서 욥기가 시작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1장 7절에서 사탄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욥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이에요. 먼저 사탄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사탄아, 너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그랬더니만은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제가 수많은 인생을 지켜보고 수많은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 오는 길입니다. 사탄이 수많은 다니면서 이런 인생도 보고 이런 인생도 보고 이런 사람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생이 있을까요? 사탄이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이런 인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악인인데 잘되고 소위 성공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론 악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받은 인생도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보기에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인데 복받은 인생과 선인인데 고통을 당하는 인생, 그 모든 인생이 이 사이에 있잖아요. 그 모든 삶이 그 사이에 있잖아요. 사탄이 내가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성경 아주 오래된 욥기 고대 근동에서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굳이 사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땅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수많은 인생들을 보면서 세상이나 인간이나 심지어 하나님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게 바로 인생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탄은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만큼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말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면 욥의 태도도 바뀔 것이라고 사탄은 주장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로 욥기의 첫 부분이 시작되고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신학에서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주제를 마주하게 되지만, 그것은 오늘의 주제가 아닙니다. 작년에 이미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나눌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시는가, 그 주제는 좀 옆으로 놔두고서라도 오늘은 욥의 기도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예상하고 또 그렇게 시나리오를 썼던 대로 욥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급격하게 달라지는 거죠. 욥에게는 열 자녀와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고대 표현으로 얼마를 가졌다, 얼마가 세이빙에 있다, 얼마가 주식에 있다, 얼마가 자산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고대의 표현처럼 양이 7,000마리가 있고 낙타가 3,000이 있고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자신이 부리고 있던 종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 참 다복해서 자녀들도 많았던 욥의 상황이 13절 이후로 상황이 달라집니다.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10명의 모든 자녀가 한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단 하루에. 아니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도 단 몇 시간 만에 이런 불행이 닥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열 자녀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냥 몇 시간 만에 몇 분 안에 다 그냥 날라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는커녕 사람이 쇼크로 죽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예. 여러분 이럴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당한다면 이럴 때는 기도하는 게 이상합니다. 기도하는 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어마어마한 불행 속에서 하나님 이 정도이니 감사합니다. 이 정도이니 감사합니다. 혹은 하나님 나로 이런 불행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불행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의심스럽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기도의 모델로 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아 욥은 경건한 사람이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욥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경건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사실 오늘 기도는 좀 다릅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욥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로 회개케 하시니? 하나님 나로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욥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재산을 잃고 자식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에 욥은 일어나서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일어나서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도랍니다. 우리 한국에서 벌어진 일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가령 예를 들면 세월호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슬픔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사고로 죽은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가자지구 폭격으로 죽은 어린 자녀의 시신을 손에 들고 울부짖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거나 소위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흔한 그러한 백신 주사가 없어서 자녀를 잃게 되는 그러한 아프리카의 제3세계의 부모들의 마음도 알지 못합니다. 욥을 보자면 우리는 욥의 고통과 욥의 슬픔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욥과 우리가 간혹 TV에서 접하는 자녀를 잃고 머리를 삭발한 부모님들의 마음이 저런 것이겠구나 우리는 조금 헤아려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자녀를 잃고 그리고 그 불의한 어떤 과정 때문에 불의한 사고에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사고의 현장 때문에 부모가 머리를 삭발했을까? 아마 욥의 마음이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었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0절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기도입니다. 욥이 무슨 말을 했을까? 그 구절구절마다 땅에 엎드리는 그 행동마다 그리고 말과 말 사이에 여백을 한참이나 고민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욥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사람이 고통 가운데에서 땅에 엎드렸다, 하나님 앞에 탄식했다, 그러한 여백과 그러한 고통을 삭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평소에 욥처럼 경건한 사람이었잖아. 너는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욥이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욥의 기도를 그런 식으로 그냥 점프해서 어떠한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손쉬운 결론이라면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그만큼 얕아지고 그만큼 천박하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만큼 폭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의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욥도 그러했으니 너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니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아이를 데려가신 경우일 수 있으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해야지, 바로 그렇게 말한다면 그 기도는 폭력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오늘 욥이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을 그의 탄식으로 읽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말하는 말을 통한 기도가 아니라 그냥 엎드린 것 자체가 욥에게는 기도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 탄식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내 때문에 그렇게 기도방석에 머리를 대고 그렇게 엎드려서 울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욥의 탄식을 조금 이해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린 적,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울었던 적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엎드림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엎드림은 몸의 탄식이고, 그렇게 엎드린다라는 것은 마음의 절규입니다. 다만 소리로 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도라고 하는 소리로, 언어로 내뱉을 힘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탄식 자체가 기도이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하는 것 자체가 기도이니 탄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은 탄식 가운데 무엇인가 말을 내뱉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도 친히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다시 말해서 이로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탄식만 내뱉은 그러한 순간에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답니다. 우리의 탄식이 기도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약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대신하여 중보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 거기에는 경건한 사람, 거기에는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 아니 반대로 지난주에 예배를 빠진 사람, 겨자씨에 안 온 사람, 헌신이 모자란 사람, 성령 하나님은 거기에 차별을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탄식도 기억하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하여 중보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라도 탄식 가운데 있는 이를 대신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탄식이 기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머리를 댄 것 자체가 기도이고, 욥처럼 터져나오는 눈물과 슬픔이 울음이 곧 기도입니다.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탄식과 울음의 긴 여백 이후에 욥이 겨우겨우 입술을 움직입니다. 경배는 아직 한참 남아 있습니다. 경배는 아직 한참 남아 있어요. 욥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기도는,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내가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란 것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은 욥도 알고 우리도 알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렇죠? 우리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 중간의 인생은 빈손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중간의 인생은 무엇인가 채우려고 살잖아요. 노력하고 성취하고 이루려고 안달복달 하면서 삽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간절히 원해요. 그래야 인생이죠. 그렇죠? 그래야 인생이잖아요.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는 게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많은 순간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내 바람대로, 내 기도대로 내 인생이 채워지고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의 기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모태에서 내가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내가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살지 말라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욥도, 다시 욥의 인생으로 돌아가면, 욥도 자신에게 그런 불행이 닥칠 줄 몰랐습니다. 어떤 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는 이런 일을, 여러분들은 저런 일을 맞닥뜨릴 줄 몰랐습니다. 언젠가 이런 일들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욥처럼 지금은 아니고, 욥처럼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한 것들이 닥치잖아요. 그러다가 욥과 같이 기도할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섭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고, 그리고 욥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욥과 같이 그런 사람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그렇게 설득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기도를 포함해서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나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설득이 뭡니까?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이에게는 그 기도가 치료가 아니어도 치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예, 그것은 치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유일 수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어떤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록 그 인생 가운데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해결되었다, 내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라고 했고, 그리고 14절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주실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욥처럼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는 욥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알았던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 세 번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바울은 끝내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치유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자신의 은혜의 벌전으로 소화한 바울의 고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몸에 나의 능력, 바울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났습니까? 아니요,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바울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라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사라져야, 응답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몸에 그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은 치료는 아니지만 바울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했던 거죠.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치유이고 그것이 영원한 해결이라면 욥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족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섭리에 우리의 인생을 믿고 맡기며 기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탄식과 욥의 기도 이후에 마지막에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는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 기도는 오랜 동안 신앙 생활을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신앙 생활의 습관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욥의 영혼에서 정말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설교 시리즈를 마치면서 바로 그러한 욥의 기도가 우리의 영혼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간구합니다. 영국의 성직자였고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의 시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사랑하시나 때리시며 주저앉히시나 일으키시나이다. 저도 그렇게 하겠나이다. 불평하겠으나 찬양할 것이며 슬퍼하겠으나 인정하겠나이다. 내 달콤하고 시린 모든 날 동안 애통하며 사랑하겠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마지막 설교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탄식만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순간에도 탄식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엎드림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주님이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욥처럼 기도하라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설득에 설복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간절함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난 다섯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파국을 바라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치유와 웃음을 간구하는 히스기야와 한나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마치는 그 순간에도 욥처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한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인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러한 말씀과 또 기도의 실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집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기도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또 예배드린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